요한계시록 40번 메시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첫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기로 합니다. 12장과 13장은 각각 따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며 수년 동안 나는 그들 사이의 연결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연결점은 12장 17절과 13장 1절에 언급된 바다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은 그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어서 13장 1절은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고 말합니다. 12장 17절과 13장 1절에서의 바다는 모두 다니엘 7장 2절의 큰 바다와 마찬가지로 지중해를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그 바다가 12장과 13장을 연결시키는 고리입니다. 12장에서 용은 패배당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땅에 도착한 즉시 그는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도록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바다의 모래란 의심할 것 없이 거룩한 땅의 해변, 곧 이스라엘 나라의 변경을 가리킵니다. 용은 거기에 서서 짐승 곧 적 그리스도로 하여금 바다에서 나오게 할 것입니다. 그 용이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다는 사실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42달 동안 발로 짓밟히게 되리라는 사실은 대환란 때의 사탄의 핍박이 주로 이스라엘 땅에서 행해질 것임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3장에 대한 이 메시지들에서 나는 다니엘서와 계시록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상세하게 계시된 대로 적 그리스도에 관한 각양 모든 방면들을 지적해 주려는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악한 사람에 관하여 분명한 이해를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어느 것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 있는 거의 모든 항목들이 구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여기에서 발견되는 항목들이 구약에서 처음 언급된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원초의 계시와 그 계시의 발전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원칙에 있어서 적그리스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서에서 계시되지만 계시록은 그에 관해 더 전진하여 발전된 것을 계시해 줍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다니엘서에 있는 애언들에 관해 퍽 친숙합니다. 이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다니엘서의 4장, 즉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해몽인 2장,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에 대한 계시인 7장, 수양과 수염소가 서로 싸우는 것에 대한 8장, 북방왕과 남방왕에 대한 11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장에서 수염소의 네 뿔 중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오며 11장에서도 북방왕으로부터 뭔가가 나옵니다. 이 둘은 같은 것입니다. 2장의 거대한 형상은 네 부분, 즉 머리, 가슴과 두 팔, 배와 넓적다리, 열 발가락을 포함하는 두 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먼저 두 다리로 나뉘고, 그런 다음 열 발가락으로 나뉩니다. 그 형상의 처음 세 부분과 두 다리를 상징하는 역사의 시기들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열 발가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7장의 네 짐승은 2장에 있는 거대한 형상의 네 부분과 부합됩니다. 첫 번째 짐승은 머리에 해당되고, 두 번째 짐승은 가슴과 팔에 해당되며, 세 번째 짐승은 배와 넓적다리에, 네 번째 짐승은 발가락을 가진 다리들에 해당됩니다. 마침내 7장의 이상에 따라 네 번째 짐승은 열 뿔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짐승의 열 뿔은 사실상 거대한 형상의 네 번째 부분의 열 발가락일 것입니다. 8장에 있는 두 동물, 수양과 수염소는 7장에 언급된 두 번째와 세 번째 짐승과 일치됩니다. 그러므로 수염소는 세 번째 짐승과 또한 거대한 형상의 세 번째 부분과 일치됩니다. 8장에 따르면 수염소의 머리에는 네 뿔이 있고 그들 중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납니다. 다니엘 11장에는 두 왕, 남방왕과 북방왕이 있습니다. 북방왕은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팔장에 있는 수염소의 뿔들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서의 이 4장들 사이에 있는 연결점들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7장의 네 짐승은 2장에 있는 거대한 형상의 네 부위와 일치하고 8장에 있는 수양과 수염소는 7장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짐승과 일치됩니다. 11장의 북방왕은 8장에 있는 수염소의 네 뿔들 중 한 뿔에서 나옵니다. 결국 북방왕은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인데 그는 8장에서 말한 작은 뿔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 사이에는 70일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 장에 따라 이스라엘 역사의 70일에가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각 일에는 7년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69일의 후에 타이터스라는 군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발밑에 짓밟혔습니다. 그 시기 동안에 황폐함이 가증한 것과 함께 왔습니다. 주 70년에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성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때부터 1967년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1967년에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 되돌아간 것은 우리가 말세에 매우 가까이 있다는 징조입니다. 적그리스도를 통해 가증한 것과 함께 멸망이 곧 완전하게 도래할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의 네 번째 짐승. 13장 1절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니엘서에 있는 네 번째 짐승의 최종적이고도 중대한 부분입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는 모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로마 제국일 뿐 아니라 정확히 적그리스도임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적그리스도는 다니엘 7장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 곧 네 번째 짐승입니다. 무섭고 끔찍함. 이 짐승은 무섭고 끔찍합니다. 과거 로마 제국이 무섭고 끔찍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장래 적그리스도도 역시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 끔찍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둘 다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극히 강함. 다니엘 7장 7절은 그 짐승이 극히 강하다고 계시합니다. 로마 제국은 역사상 최강의 이교 세력이었고 적그리스도 역시 비범하게 강할 것이며 심지어 사탄의 권능으로 강할 것입니다. 마치 로마 제국이 모든 이웃 세력들을 정복했듯이 적그리스도도 역시 지중해 주변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압도하고 정복할 것입니다. 큰 철이와 노발톱을 가진 그 짐승은 또한 큰 철이와 노발톱을 갖고 있습니다. 철이는 먹거나 삼키기 위한 것이고 노발톱은 서거나 짓밟기 위한 것입니다. 온 땅을 삼키고 산산이 부서뜨림. 이 짐승은 온 땅을 삼키고 그것을 산산히 부서뜨립니다. 짐승에 대한 다른 모든 방면들의 묘사와 함께 이것은 먼저 화미제들이 있는 고대 로마 제국에 적용되고 그 다음에는 장차 올 적그리스도에 적용됩니다. 나머지를 발로 짓밟음. 네 번째 짐승은 나머지를 발로 짓밟습니다. 삼키고 부서뜨린 후 남은 것은 무엇이든지 짐승에게 짓밟힐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로마 제국 때에도 그러했고 당내 적그리스도의 경우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열뿔을 가짐. 그 짐승은 또한 열뿔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열뿔은 2장에 있는 거대한 형상의 열 발가락과 일치합니다. 다니엘 2장에 있는 거대한 형상의 이상에 따르면 10명의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몸의 가장 아랫부분인 열 발가락으로 상징됩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의 이상에서는 이들 열 왕국들이 열 뿔로서 높여진 열 명의 왕으로 상징됩니다. 2장에서 이 왕들은 가장 낮으며 7장에서 그들은 가장 높습니다. 이 왕들이 가장 낮은지 가장 높은지는 우리의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하늘의 관점에서 그들을 본다면 그들은 가장 낮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들을 본다면 이 왕국들은 가장 높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왕국들은 하나님 모시기에 사람들을 해치거나 삼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들짐승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눈에는, 즉 사람의 눈에는 세상 왕국이 하나의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형상처럼 보입니다. 열불 가운데서 돋아나는 작은 불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열불 가운데서 돋아나는 작은 불, 즉 적그리스도를 갖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열불들 중 한 불에서 싹틀 것입니다.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진 이 작은 불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은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그 불이 사람처럼 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지능이 매우 뛰어나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일 것이며 위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정치학과 모든 최신 과학 지식에 능숙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세계 정세를 관찰하면서 신문을 읽을 때 이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지금으로부터 그리 머지않아 그런 사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큰 말을 하는 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은 또한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큰 말을 하는 입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발언에 있어서 오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독적인 말들을 내뱉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유창한 웅변가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정치적인 직위를 위한 후보자는 누구나 반드시 지적인 동시에 논리 정연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하는 말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그는 더욱더 쉽게 당선될 것입니다. 훌륭하고 능변인 어떤 사람이 오만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볼 때는 반드시 주의하십시오. 그는 적그리스도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동료들보다 더 건장한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작은 뿔은 그의 동료들보다 더 건장한 외모를 가질 것입니다. 그의 외모가 너무 강건하고 너무 건장하고 너무 당당하고 너무 매력적이므로 단순히 그의 임재의 능력만으로도 많은 사람을 능히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계시할 뿐 아니라 적 그리스도도 명쾌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날 때 우리는 쉽사리 그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압도함. 다니엘 7장 21절은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오만하고 모독적일 뿐 아니라 또한 성도들로 더불어 싸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지치게 함. 다니엘 7장 25절은 그 작은 뿔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그의 손아귀에 두고서 점차적으로 괴롭혀 기진맥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할지는 나도 모릅니다. 순간에 죽게 되는 것보다 이렇게 녹초가 되는 것은 견디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체험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일어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만일 이 사람이 그자라면 그가 권세를 잡기 전에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는 그의 손 아래 있고 싶지 않습니다. 때와 율법을 변개하려고 함. 다니엘 7장 25절은 또한 그 작은 뿔이 때와 율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계시합니다. 이렇게 때와 율법을 변개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해진 절기들을 변개함을 가리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적어도 매년 7번의 절기를 정해주셨습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경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또한 적그리스도는 어떤 유의 종교도 반대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절기를 폐지하고 모든 율법을 변개할 것입니다. 이 율법들은 모세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유대 종교를 개조하고 그 절기들을 폐하며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받은 율법을 변개할 것입니다. 그의 권세를 빼앗긴 다니엘 7장 26절은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라고 말합니다. 작은 뿔 곧 적 그리스도의 권세는 빼앗긴 바 될 것입니다. 태워지고 멸망되 26절은 또한 적 그리스도가 끝까지 불태워지고 멸망될 것임을 계시합니다. 비록 다니엘은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멸망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른 부분의 말씀으로부터 그가 불못에 의해 멸망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다니엘 8장의 작은 뿔. 이제 우리는 작은 뿔을 볼 수 있는 다니엘 8장에 왔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다니엘 7장에 있는 네 번째 짐승일 것이며 또한 8장에 계시된 작은 뿔일 것입니다. 다니엘 8장에 있는 계시는 주로 두 가지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수양과 그리스를 상징하는 수염소로 되어 있습니다. 펜번은 위대한 애원들에 관한 그의 저서에서 고대 페르시아 도처에서 특히 그 수도에서 수양의 상징물이 발견되었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고대 그리스에는 많은 수염소의 상징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데 수양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스를 상징하는 데 수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 있는 수염소는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알렉산더는 대략 12년 동안 권좌에 있었으며 30대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의 힘은 수양의 힘과 같지 않고 수염소의 힘과 같았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니아에 왔을 때 수염소의 뿔로 된 관을 썼었습니다. 다니엘 8장 8절은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라고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네 명의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사후에 이 장군들은 일정한 영토를 차지하여 그들을 위한 왕국들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알렉산더 사후 고대 마케도니아의 왕국은 네 왕국으로 분열되었었습니다. 알렉산더 시대 훨씬 전에 기록된 이 예언을 읽노라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 영감을 받은 것임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50여 년 전 이런 문제들을 읽고 연구하고 있을 때 나는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 영감을 받은 것임을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어느 인간의 생각도 우리에게 그처럼 간략하면서도 포괄적인 계시를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염소의 네 뿔 가운데 하나에서 나오.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은 수염소의 네 뿔 가운데 하나에서, 즉 고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의 네 왕국 가운데 하나에서 나옵니다. 남편과 동편과 또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진 다니엘 8장 9절은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애굽을 언급하고 동편은 소아시아를 언급하며 아름다운 땅은 거룩한 땅을 언급합니다. 이것을 알므로써 우리는 작은 뿔이 일어나게 될 지역을 확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나 마케도니아로부터 올 것인데 아마도 그리스로부터 올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그리스인들은 그들의 지적인 업적들로 알려졌으므로 그가 지적으로 뛰어나리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들은 때때로 잠옷 내밀합니다. 예를 들어 미가 5장 2절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비록 이 예언은 이루어졌지만 누구도 그리스도의 기원을 베들레헴까지 추적하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분의 모친 마리아는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서 잉태했습니다. 해산할 때가 임박해서 그녀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출생하신 직후 예수님은 부모에게 이끌려 애굽으로 갔다가 후에는 그분이 자라신 곳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 결과 누구나 그분을 나사렛 예수로 알았습니다. 그분이 사실상 내밀한 방법으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펜번은 나폴레옹이 그리스인의 후손이었다고 말합니다. 비록 확실히 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저 그리스도 역시 그리스인의 후손일 것이라고 강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에서 돋아 나올지 정확하게 결정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심할 바 없이 어느 면에서 그리스와 긴밀히 관련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추측이나 해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니엘 8장 9절에 분명하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확실히 알렉산더 대왕의 밑에 있던 고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제국의 영토 안에 있는 네 왕국들 중 하나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삽입부로서 다니엘 2장 31절부터 33절, 38절부터 45절, 7장 3절부터 7절까지의 역사적인 성취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거대한 형상의 머리, 곧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거대한 형상의 가슴과 두 팔, 곧 두 번째 짐승은 메대 바사를 상징합니다. 메대와 바사는 두 팔과 같았지만 하나의 제국이었습니다. 거대한 형상의 배와 넓적다리, 곧 세 번째 짐승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제국은 다음의 네 부분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집트와 키레네와 코엘로 시리아와 소아시아 일부에 있는 톨레미 왕국,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에 있는 카산드라 왕국, 트레이스와 서비티니아와 소프리기아와 미시아와 리디아에 있는 리시마쿠스 왕국, 소아시아의 자녀 지역과 시리아에 있는 셀류커스 왕국. 그러므로 작은 뿌리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땅을 향해 크게 자라리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의 본거지에서 일어날 것임을 입증해 줍니다. 거대한 형상의 두 다리, 곧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입니다. 서로마 제국의 영토는 가울과 스페인과 영국과 이태리와 북아프리카의 서쪽 절반을 포함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영토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와 트레이스와 소아시아와 시리아와 유대와 이집트와 북아프리카의 동부 지역을 포함했습니다. 주 476년 이후에 로마 제국은 중단되었습니다. 이 중단된 기간 동안, 즉 두 다리 이후와 열 발가락 이전의 간격 기간 동안 로마 제국은 로마 천주교로 대치되었습니다. 천체군에 미칠 만큼 자라. 다니엘 8장 10절은 그것이 천체군에 미칠 만큼 커져서 라고 말합니다. 작은 뿔은 남편과 동편과 아름다운 땅에 미칠 만큼 커질 뿐 아니라 천체군에 이르기까지 크게 자랄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교만할 것인지. 우리는 모두 사람이 다리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우주과학기술이 저 그리스도로 하여금 혹성들과 별들을 포함하는 천체군에 연관된 그 무엇을 능히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심히 오만하고 크고 교만할 것이므로 그는 심지어 천체군에도 감히 손을 대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천체군과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음. 또 다니엘 8장 10절은 그 천체군과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라고 말합니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저 그리스도가 천체군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과학 분야에서 뭔가가 발전될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너무 교만해서 감히 이런 것까지도 행할 것입니다. 만군의 왕에 이르도록 스스로 높임. 다니엘 8장 11절은 그는 만군의 왕에 이르도록 스스로 높였다고 말합니다. 25절은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리라는 뜻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재버림. 작은 뿔은 또 매일 드리는 제사도 재버릴 것입니다. 이는 그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중단시킬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미 보았지만 저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절기와 율법을 변개시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매일의 혹은 계속적인 제사를 중단시킬 것임을 봅니다. 12절은 범죄함을 인하여 시련의 때가 매일 드리는 제사에게 정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사가 저 그리스도의 방해 때문에 시련을 당할 것임을 뜻합니다. 이 시련은 유대인들의 범죄 때문일 것입니다. 조상의 나라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현재 매우 가련한 상황에 있으며 죄악과 범죄로 가득합니다. 이런 상태가 더 그리스도의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그분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재물을 메스꺼워하실 것이며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저 그리스도가 제사를 멈추게 하는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왕의 성소를 헐어버린 저 그리스도 곧 작은 뿔은 만군의 왕의 성소를 헐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킬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또한 성전이 재건축될 것도 암시합니다. 만일 저 그리스도가 오늘 나타난다면 그가 무너뜨릴 성전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는 성전이 머지않아 재건축될 것입니다. 바로 그 직후에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며 다시 한번 그것을 헐어버릴 것입니다. 진리를 땅에 내던진 다니엘 8장 12절은 저 그리스도가 진리를 땅에 내던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 그리스도에게는 진리가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모든 진리를 폐하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정세의 경향은 이와 같습니다. 국제관계에 관한한 거기에는 진리가 극히 적습니다. 모든 진리를 폐기하는 데 있어서 저 그리스도는 최극단까지 갈 것입니다. 큰 일들을 행하며 형통함. 저 그리스도는 큰 일들을 행하며 형통할 것입니다. 큰 일을 행하며 라는 히브리 말은 놀랍고 실행을 가리키는 특수한 말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전에는 결코 행해지지 않았던 큰 일들을 행할 것이며 형통할 것입니다. 사나운 얼굴을 가진 다니엘 8장 23절은 저 그리스도를 사나운 얼굴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저 그리스도의 외모는 건장하고 압도적일 것입니다. 음흉한 문장에 능함. 저 그리스도는 음흉한 문장에 능할 것입니다. 이 음흉한 문장들은 이중적이고 애매모호한 의미를 지닌 수수께끼들이나 속이는 말들일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이중적 의미를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능력이 강할 것이나 자기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님. 다니엘 8장 24절은 그의 능력이 강할 것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라고 말합니다. 저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탄의 능력일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 그리스도는 사탄의 화신일 것입니다. 비상하게 파괴를 행함. 우리는 저 그리스도가 비상하게 파괴를 행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은 저 그리스도가 비범할 정도로 파괴할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는 전례 없는 방법으로 도시들과 모든 나라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나는 땅 위에서 이것을 목격하길 원치 않습니다. 그보다 나는 그것을 하늘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함. 또한 저 그리스도는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입니다. 그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활하고 강교함. 다니엘 8장 25절은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유를 이루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 그리스도가 교활하고 강교할 것임을 계시합니다. 안전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함. 다니엘 8장 25절은 안전한 때에 저 그리스도가 많은 무리를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때 저 그리스도가 와서 그들을 멸할 것입니다.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짐. 다니엘 8장 25절은 또한 저 그리스도가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저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스도에 의해 깨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요점들은 다니엘 8장에 있는 작은 뿔인 저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먼저 다니엘 7장의 네 번째 짐승이며 그 다음에는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이라는 것을 부디 기억하기 바랍니다.